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시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써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아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은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그리고 오늘은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얻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내용을 쭉 연거푸 연달아서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악을 범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는데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다윗에게 회복을 주시는 사건이 두 가지 벌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보았던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다시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하신 것,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신 게 첫 번째 회복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회복의 내용이 지금 읽은 26절부터 31절까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앞부분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동서남북 사방을 다 정복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전개되었는지를 쭉 기록하면서 국내 정치하고 관련된 부분, 국제 정치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국제 정치하고 관련된 부분을 보면 바로 지금 나오는 이 암몬이 이 아람 군대들을 돈 주고 용병으로 사서 다윗에게 저항하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전쟁에서도 다윗이 승리했다고만 간단하게 기록이 되고 끝이 났어요. 그리고 사실 전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기록하면서 다윗과 아람 군대 사이의 전쟁만 기록을 하고 암몬과 어떻게 되었는지는 더 상세하게 기록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상세한 기록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쭉 서로 관련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참 불행한 일이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내용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던 그 과정 속에서 전개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되었는가, 전쟁이 전개가 되었는가, 26절부터 보면 몇 가지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눠서 기록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26절이에요. 전쟁이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굳어지는 그런 상황을 기록합니다. 26절을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나라의 수도가 라빠고요. 요압이 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곳을 점령했다고 기록합니다. 다만 이 뒤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이 와서 이곳을 점령하시라, 전쟁에서 취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지금 26절에서는 요압이 점령했다고 기록했지만 이게 완전히 점령했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거의 판세가 기울어지고 거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의 점령했을 때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는가? 요압의 태도, 요압이 보내는 편지가 27절, 28절에 나와요. 27절에 보면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전령을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28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이게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제 거의 다 점령을 했으니까 최종적인 승리는 왕이 와서 취하시라 이런 내용이죠. 사실 전쟁의 대부분 승리는 요압이 한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영광을 받거나 내가 이 라빠를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고 왕의 이름으로 이곳이 정복되었다 이렇게 일컬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와서 완전한 정복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중요한 특징 하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달했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압이 보였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때 이랬으면 뭐 그냥 그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점과 상황이 있거든요. 이 시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압 밑에 수하에 우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여러 번 전령을 보내고 받고 이러면서 결국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은 어찌 보면 그 모든 상황을 다 상세하게 알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치부를 알고 있는, 다윗의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다윗을 멸시하거나 지금까지 이렇게 왕권만 갖고 있지 무슨 왕이야. 지가 뒤지고 그거 가리겠다고 저렇게 하고 결국에는 심판도 받고 이런 태도를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요압이 다윗을 향해서 변함없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다윗이 죄짓거나 심판받기 이전과 똑같이 다윗을 대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압이 이런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심판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까짓게 이러면서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다시 고쳐먹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요압이 다윗을 존중하는 그리고 다윗을 높여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참 묘하게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에도 다른 부인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죠. 솔로몬을 주시고 그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종종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받은 당사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거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자녀가 참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죠. 자, 이와 같이 요압이 전령을 보내니까 그 뒤 어떻게 했는가. 다시 와서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 내용이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요. 이 안에 보면 다윗의 행동이 몇 가지로 상세하게 나오는데 29절 제일 처음에 보시면 다시 모든 군사를 모아 라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러니까 다윗 실제로 가서 요압이 조언한 대로 요압이 보고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라바를 완전히 정복하는 정복자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승리만 한 게 아니라 30절에 보면 전쟁 노익물을 얻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리품을 얻죠. 30절에 보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씁니다. 여기 보면 왕관을 이제 빼앗은 것으로 되어 있죠. 왕관을 빼앗았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왕관을 뺏으려면 왕을 죽여야 뺏는 거죠. 왕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 암몬 왕이 도저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왕관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암몬 왕을 죽였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고 있거나, 그래서 암몬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려야 왕관도 쓰고 암몬의 왕좌에 앉아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 암몬의 왕들을 제거했다는 것을, 이겼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표현이 독특하게도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고 되어 있죠. 한 달란트는 30kg입니다. 실제로 이게 왕관이 그렇게 무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왕관도 암몬 왕이 실제로 날마다 머리에 쓰고 다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튼 자기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금을 많이 넣은, 또 보석을 많이 박힌 그런 왕관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암몬 왕권의 상징 혹은 암몬이 갖고 있던 부귀의 상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신라시대 때 보면 금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금관이 있는데 그 금관은 실제로는 보통 때 늘 쓰고 있던 금관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거나 특정한 일을 할 때만 쓰는 겁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찰랑찰랑해서 쓰고 다니기도 어려워요. 보통 때는 다른 왕관을 쓰다가 쓰는 건데 아마 지금 여기도 다윗이 암몬을 상징하는 그런 왕관을, 부귀를 상징하는 그것을 노익물로 얻은 것,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닌가 싶어요. 또 그 뒤에 보면 30절 맨 끝부분입니다. 다윗도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해왔다. 그러니까 왕관만 얻은 게 아니라 많은 전리품들도 얻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얻은 것이 31절에 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 썰의 질, 철도끼질, 벽돌 부위를 그들에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문 백성들을 식민지 노예로 삼아서 그래서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암몬의 라바성을 정복하고 여러 가지 노예물들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전개된 마지막 과정이 31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라바만 이렇게 정복한 게 아니라 암몬 지역에 있던 다른 성읍들도 정복하고 이와 같이 노예물들을 얻고 또 노예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다. 아빠 암몬의 라바를 정복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처음부터 줄곧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회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다윗에게 다시 선물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죄를 두 가지를 지었죠. 첫 번째는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여자에게 임신케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었던 죄는 뭐냐면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우리아를 죽일 때 장면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전쟁이에요. 요압이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우리아를 내보냈거든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느냐. 전쟁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실제로 이기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가서 우리아가 죽게끔 전쟁에 패배하는 자가 되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을 때 요압이 원했고 원치 않았고 왕이었던 다윗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 수하에 있었던 우리아 이외에 다른 여러 군인들도 죽게끔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쏘아대던 활에 우리아와 여러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직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전쟁에 패배하는 나라, 전쟁에 패배하는 민족, 전쟁에 패배하는 군대를 다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다윗이 범했던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상복구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다윗은 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승리도 걷어차는 인간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승리와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회복과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뭘 잘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태어나게 하실 때 다시 죄를 지은 후에 무언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정말 너는 상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언가 은혜를 주셨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나 지금 전쟁에 승리할 때나 다시 뭘 잘해가지고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을 사랑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늘 또 구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회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을 쭉 나누다 보면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 이 부분만 생각하다 보면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다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모습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도 회복해 주시고 두 번째도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죄를 지었던 모든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나쁜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는 좋은 일들만 있고 다 회복을 누리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불씨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칼이 너희 집안에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심판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100% 맞습니다. 일정 부분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해야 되는가?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심판을 면해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요.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12장 내용을 보고 내일부터 13장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내일부터 다윗 집안에 참 좋지 못한 성폭행 사건과 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야, 죄 짓고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 회복, 두 번째 회복,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과거 일들은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편안하게 맘 놓고 살아도 되는가 보다. 아닙니다.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겸손하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 죄 지었어도 그냥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회복 주시고 이제는 나쁜 일은 없는가 보다, 맘 편하고 속편하게 살자, 그런 메시지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항상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죄를 짓고 심판받았는데 또 회복을 주셔? 너무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아? 그냥 끝까지 심판하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회복 주십니다. 근데 회복을 주셨는데 그 뒤에 보면 다시 불행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늘 가난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 오늘도 은혜를 받아서 회복을 누렸는데 내일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당초 죄를 안 지었으면 좋은데 죄를 지어서 이미 이런 지경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은혜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죄범하고 심판받았지만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하신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때리시기도 하지만 싸매시는 분이신 것 우리가 늘 기억하게 알려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도 우리가 늘 기억하게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범하였을 때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때에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주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 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 허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또 우리가 형벌을 면제받았지만, 그러나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서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